제로
시작이요?
네, 지금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8시 9분, 아직 10분이 안 됐군요. 그럼 10분까지는 제가 시간을 끌겠습니다. 오늘 프로야구는 키움과 누구지? 키움과 LG죠. 키움과 LG가 1대1로 지금 무승부입니다. 롯데는 7대3으로 지고 있고 하나는 SK의 4대1로 지고 있고 두산은 기아의 3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KT는 유한준의 솔로포로 NC의 4대5로 따라잡고 아직 못 따라잡았습니다. 4대5로 지고 있습니다. NC가 5대4로 이기고 있습니다. NC 져라! 8시 10분이 됐군요. 원래 8시 30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버스가 너무 안 막히고 도로가 뻥뻥 뚫려서 너무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이 짜장면도 너무 빨리 오고 뭔가 뭔가 이 세상이 스피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서울시가 이렇게 도로가 교통이 시원시원해. 와, 여기까지 30분 만에 와버렸는데 이거는 너무 놀라운 속도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분 앞당겼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아, 내 모니터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 이게 잘못 설정했네. 잠깐만요.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9명 시청 중. 네. 그레스방님, 이 GJ님, 전윤민님, 고명희님, 이태원 호구사리님, 우상경님 반갑습니다.
이태원 호구사리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우상경님 어서 오세요. 현재 12명 시청 중입니다. 방송 시간 조금 앞당겼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끌고 있습니다. 현재 13명. 네. 코로나에 모두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희희낙낙하면 안 되고 속으로 웃으세요.
아니, 좋을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조용하게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모니터 문제로 조금 뭔가 헷갈리고 있어요. 구조론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예, 뭔가 네. 구조론 화면을 띄웠습니다. 유튜버 생방송 8시 10분 당겨졌습니다. 네, 첫 번째 곡기는 추미애 죽이기, 이재용 살리기. 아,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음모론을 생각해냈어요. 이 모든 것이 이재용 때문이다. 와, 이거 말 되네. 와, 이건 엄청난 천재만 생각할 수 있는 고도의 아이디어인데. 근데 저 말고도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추미애 이재용을 딱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는데 유튜브 제목이 뭐 언론은 왜 이재용을 살리려고 혈안인가, 왜 추미애를 죽이려고 하고 이재용을 살리려고 하는가, 뭐 이런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재용이 감옥 생활을 엄청 겁낸다는 거예요. 왜냐? 마약이 없어.
아, 맞네. 프로포폴.
그렇죠. 그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감옥에는 절대로 안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려달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조중동의 꿀을 계속 찌른 거야. 일단 뭐 조중동에다 광고를 끊어버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냈겠죠. 조중동이 알아서 아, 재용이 형님이 또 신호를 보내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추미애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좀 돌려야겠네요.
그래서 직접 이재용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 못하고 이 정권에서 눈치채도록 아, 쟤들이 왜 저러지? 왜 추미애를 때리지? 왜 그러지 하다 보면 이제 또 저 같은 사람이 더 찔려주잖아요. 아, 이게 다 이재용 때문이다. 아, 맞네. 이재용 때문이구나. 하고 이렇게, 신호가 가기를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하고 있다고, 조중동이. 차라리 그냥 대놓고 이재용 살려달라. 나라가 망한다. 삼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떠들으라고. 하여튼 삼성 장학생들이 장학금 받은 거 이제 밥값해야지. 돈 받았으니까 일해야지. 일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일하는 거야. 왜냐하면 뭐 선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 보통은 일하면 돈을 주는데 삼성은 미리 갑을 해줘요. 장학생을 선발해서 미리 갑을 해주고 이제 일을 일로 대받는 거야. 그래서 당구로 치면 쓰리 쿠션을 노리는 고급 당구라고. 일반인들은 이런 거 잘 이해 못해. 왜 이재용을 살리기를 추미애 때리기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조중동이 추미애를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먹히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 먹히냐? 때가 되었어. 지금은 추미애 아니라도 무슨 건수로도 나오면 먹히는 타이밍이에요. 원래 이 우리나라 임기 5년이다 보니까 집권 다음 집권 계획이 없어. 보통 미국이라면 이제 집권당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하나씩 터뜨려요. 내년에 뭐 한다. 그다음에 뭐 한다. 뭐 한다. 차례도 터뜨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아 뭐 하는가 보다 하고 찍어주는데 우리는 그걸 발표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임기가 없어. 임기가 다 됐어. 근데 임기 끝나고 뭐 한다고 해봤자 그거 안 먹히지. 하려면 이낙연이 해야 되는데 아직 이낙연이 이제 내가 당선되면 뭐 하겠다 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선거운동도 아닌데 벌써 막 그러면 이낙연 이제 간이 부었네. 뭐 벌써 김치국물 마시고 있네. 이러고 더 화를 낸다 국민이. 이낙연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재용은 지금 이재명 양반 지금 오버하고 있고 그렇게 오버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그 문재인을 때리면 이게 먹히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럼 아무나 때리는 거야. 누굴 때려야 되나. 이렇게 계속 삼성 신호를 보내는 거야. 제일 센 놈을 때려. 누구냐. 추미애가 지금 제일 세죠. 윤석열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인데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추미애잖아.
왜?
윤석열이. 윤석열이 문재인 머리 꼭지 위에 있다고.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윤석열 심기 불편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야 상황.
상황도 황제 정도로 대접하고 있더라고. 윤석열 뭐 경로 뭐 그러고 윤석열이 무슨 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야. 왜 이런 걸 보도해? 이거 정치 개입이지. 와 지금 언론에서 윤석열이 왕이야. 그 왕위의 왕이 추미애라고. 그러니까 추미애를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때리는 이유도 하나야. 먹히니까 때리는 거야. 그 왜 먹히냐. 먹힐 때가 됐으니까 먹히지. 대중들은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건 관심 없고 이런 거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요. 왜냐. 여기 이제 뭐냐면 이열치열식으로 그 도덕성으로 도덕성을 타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덕성 있는 진보 정권을 도덕성을 공격해서 때리는 거죠. 이거 먹힌다고. 왜 그러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수는 실력이고 진보는 도덕성이다. 이렇게 딱 돼 있다고. 그러니까 보수가 집권했을 때 니들 무능하잖아. 이명박 너 왜 그렇게 실력이 없니? 이러면 이명박은 한 방에 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보수는 유능해야 돼. 근데 박근혜는 무능했다고. 그래서 간 거지. 박근혜 도덕성 없다 이게 공개도 안 먹힌다고. 그러니까 보수는 무능 프레임으로 조져야 되고 진보는 도덕성으로 조져야 되는 거야. 이게 프레임이라고. 먹히는 프레임이야.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프레임이 짜져?
당연히지. 저쪽이 제일 장점을 때리는 거야. 장점을 없애버리면 단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수 입장에서는 이 보수 정당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일을 해보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추잡했지만 이제부터 대우각성해서 열심히 잘하겠다. 이거 약속이고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근데 진보는 내가 과거에 깜빵떡하고 도덕적이고 대보도 열심히 했고 국민을 희생했으니까 보상을 다오. 과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보는 과거 퇴행 옛날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도 뭐 광주 이야기하잖아. 왜 저 사람들은 과거에 살지? 보수는 막 녹색 성장 그러고 막 미래 대한민국 뭐 세계화 그러고 막 진보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한국 안에서 정치 지형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래.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다고. 장점과 단점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보수가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이고 진보가 미래를 주장하는 건데 현실을 보면 진보가 과거의 광주 이야기 막 계속하고 있고 진보 정권 전 세계 어디 가도 뭐 과거사 사과해라고 독일에도 진보는 과거 독일 잘못한 거 사과해라고 프랑스도 과거 사과하라고 다 그러고 있다고 호주에도 과거 원주민 학살한 거 사과 미국에도 과거 흑인 학대한 거 사과하라고 진보는 과거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는 미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장점과 단점을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진보도 좀 미래를 생각하라고. 왜 진보가 항상 과거에 사로잡힌 얘기지. 그래서 자기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때리면 그 효과가 따따버려. 다시 말해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중기준. 당연한 거라고. 당연히 이중기준이지. 물론 진보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보수는 아 쟤들 원래 그래. 이명박이 원래 사쿠란데 가고 기대도 안 해. 이명박이 알고 보니 비리 있다 해도 눈도 꼼짝 안 해. 원래 비리 정과심사범한테 뭘 기대하냐고. 정과심사범인데 뭐 비리 있으나 마나 그게 그거지 뭐.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 보수는 무능으로 조지면 먹힌다고. 진보는 도덕성으로 조지면 이게 먹혀. 국민들이 그걸 고소한 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도 균형감각이 있는 거야. 국민은 항상 정당을 통제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는 너무 잘났어. 예를 들면 진중권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아무 찾아보면 단점이 없는 거야. 완전히 도덕의 화신이잖아. 국민이 배가 아픈 거야. 저 새끼 너무 도덕적이 안 되겠어. 삐진다고. 근데 네가 잘났다. 그지? 니는 그럼 과속 한 번도 안 하고 음주운전 한 번도 안 했나? 솔직히 다 했잖아. 국민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문재인처럼 진짜 안 했다. 그럼 더 화가 나. 저 새끼 진짜 깨끗한 놈이네. 더 화가 난다고. 자기는 비리투성인데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죠. 가슴에 손을 놓고 다 조금씩 비리 있지. 나는 비리가 없지만
이건
너무 나를 캐지 말라고. 뒤져보면 다 나와. 틀어보면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먹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추미애는 맷집을 보여줘야 돼. 오히려 그 보수가 맷집인데 진보도 맷집으로 밀어붙여야지. 박원순처럼 도덕적 결벽증으로 가면 아 진보들은 저렇게 대가 약해서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보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고. 아 진보는 원래 약해. 애가 약해. 한번 자살했더니 삐져가지고 자살해버리고 아 저렇게 자격이 없어. 이낙연 쟤도 공격해버리고 삐져가지고 내 대통령 안 해.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프레임도 한번 깨봐야겠네.
그렇죠. 그걸 깨야 돼. 맷집을 보여준다고.
박원순도 그렇게 허무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박원순은 뭐 어쩔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 지도자가 되려면 도덕성을 보여주거나 도덕성을 보여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보수예요. 과거에 도덕적이었다는 걸 보상을 받겠다는 거야. 내가 과거에 착했으니까 상조 이런 거라고. 상위 대통령이야. 근데 맷집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내가 과거에 과오가 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그 사람한테 미래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진보 세력이 맷집을 보여줘야 아, 쟤 때려도 안 죽네. 아, 쟤는 뭔가 이 야망이 있나 보다. 커다란 그랜드 디자인이 있는가 보다. 뭔가 속에 생각하는 게 있겠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오히려 더 비전을 보여야 돼요.
그렇죠. 더 큰 게임을 제안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도덕성 따지는 건 작은 게임이고 더 큰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 추정은 이게 다 이재용 때문이다. 이재용이 감옥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눈치를 사인을 준 거야. 장학생들한테. 너희들 돈값에 처먹고 일 안 하기냐 이렇게 이제 갈구는 거죠. 네. 게시판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도덕성도 하나의 무기일 뿐이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덕성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다음 곡기는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적법. 이거 뭐 국방부에서 원래 그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휴가 늦게 미복귀해서 전화하고 그런 적 없어요? 막 거짓말 둘러대잖아.
다 했지 당연히.
다 그들 그래놓고 막 조준거치들은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막 개소리 하는 거야.
군대 안 간 사람들.
그렇죠.
근데 군대 안 가면 이해 안 될 것 같긴 해요.
예. 네. 저도 첫 휴가 갈 때 그 하사가 내가 그날 당직 사령이니까 내한테 전화해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원래 나는 6시 딱 맞춰서 전화해야 될 줄 알았다고. 원래 난 그걸 잘못 알아듣고 아 6시 딱 되면 전화하고 복귀하면 되는 거 이렇게 착각한 거야. 알고 보니까 선임들이 막 혼내는 거야. 너 왜 6시 전에 복귀 안 했어? 그리고 아 당직 사령이 6시에 전화하라고 해서 6시 전화했는데 왜 6시까지 이게 완성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첫 휴가 나갈 때 특히 쫄아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 같이 안 가셔도.
그래서 하여튼 내가 휴가 갈 때 당직 사령 그냥 뭐 하사인데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나한테 전화 6시까지 전화하면 된다고. 그 6시 딱 맞춰 전화했지. 나 원래 6시에 전화하고 들어가 복귀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 상태가 사실 6시 1초 지나면 탈영 상태야. 6시 1초 난 6시에 전화 딱 맞춰 전화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 전화를 막 돌리고서 1초인 거야. 1초 탈영이야. 이미 전화기에 손가락을 꽂았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탈영 아니야. 다 그렇게 하잖아. 그 실제로는 6시 반에 복귀했는데 하여튼 그 고참들이 막 난리 났어. 너 탈영이다 하고 막 쳐놓더라고.
아, 근데 이등병 때 진짜 쫄아가지고 안 쫄아도 쫀착이라도 해야 돼.
하여튼 그 양반이 그날 당직 쓴다고 나한테 그렇게 기쁨을 해줘. 난 그 양반이 나한테 혜택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된줄 알았어.
그리고 원래 이등병은요 아무 똑바로 말해줘도 무조건 오해하기 때문에
하여튼 미통당은 국힘당이죠. 국힘당은 이 지갑 주우려고 막 틀어보는 거죠. 근데 과거에 저런 짓 하다가 망했는데 또 똑같은 그 차명진 짓을 하고 있잖아. 김종인도 차명진이 저러고 있을 때는 미통당 쟤들 뭔 수작이야 이러다가 자기가 대표되니까 또 그걸 해보고 싶은 거야. 아, 요거 해보고 싶네. 아, 추미애 요거 한번 틀어보고 싶네. 아, 나쁜 정치 요거 참 해보고 싶어. 이렇게 유혹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김종인이 저러는 거는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왜 그걸 비판했냐면 그때는 당대표가 아니니까 비판하는 거지. 차명진도 해보고 싶을까 하는 거고.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고참 고소하네. 막말 고참 재밌네. 아, 이래서 홍준표가 막말을 했구나. 이해가 되네. 막상 해보니까 이거 참 즐겁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 중독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는 51대 49인데 지금 딱 국민들이 이 집권당을 한번 흔들어 볼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조중동이 추미애라는 미끼를 던진 거고 국민들은 지지율이 와장창 하도록 한번 확 흔들어 본다고 이심전심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야. 심심하니까. 근데 맷집을 보여줘야 돼. 맷집이 있으면 아, 저 양반들은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나왔구나. 청와대에 장난으로 온 게 아니구나. 진짜 각오를 하고 왔구나 하고. 인정. 그럼 인정한다고. 국민들이 이명박을 왜 찍었어요? 도둑놈이랑 알고 찍은 거야. 그쵸. 저 새끼는 비리가 많으니까 피똥 사면서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때 내가 택시를 타니까 택시 기사들이 그러더라고. 딱 보니까 이 양반 경상도 머리 하얗고 노인, 경상도 노인이니까 보수 꼴통이겠지 하면서 내 비위 맞춘다고. 아, 이명박이 개새끼지만 대통령이 됐으니까 애국을 하겠죠 하고 그러는 거야. 그 양반 이명박이 개새끼라는 거 인정했어. 그렇지만 대통령이면 나라를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명박하고 같이 해먹은 동업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잘하고 싶어도 그것은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고 하니까 택시기사 뜨끔해가 알고 보니 좌빨이네요. 막 급해도 변경. 그러니까 서울 택시기사는 그 승객한테 맞춰줘요. 자기 고집 안 피워. 가끔 고집 피우는 택시기사 있는데 그러면 내려버려야 돼. 중간에 내려버려야 돼. 신고해야 돼. 이건 그 51대 49인데 국민들이 이 지금 49까지 와 있어요. 51을 넘지를 안 해. 그래서 겉으로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실제 실세는 51대 49로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고 국민이 더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맷집을 보여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맷집도 없고 도덕성도 없으면 아웃이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 맷집이 더 중요한 거야. 맷집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맷집이 있어요. 때려도 안 죽는 사람은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아무 계획 없는 사람 밟으면 죽어버려요. 그냥 계획이 없으니까. 박원순도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안 죽었어.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은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에너지가 앵꼬된 거야. 그 배터리가 고갈돼서 그래서 내 도덕적 결벽증이라도 증명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볼 때 박원순은 억울하게 죽은 게 맞아요. 보통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래요. 네, 다음 곡지는 한국과 일본의 적대적 의정관계. 일본인 79%가 문 대통령 불신, 한국인 94%가 아베 총리 불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 총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베는 알 거예요. 아베 워낙 오래 해가지고.
진짜 오래했던데.
대부분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하면 누구지 몰라. 그리고 일본 언론이 우리나라 조중동보다 더 심하더라고. 내가 조중동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일본은 더 심해. 그 아는 사람이 일본에서 그러면 일본인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인데 그 한국 사람하고 계속 그 우리나라 정부를 걱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한국 거의 막 공산화됐다는데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이 폭락했다는데 막 난리. 일본 사람이 엄청 한국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한국 거의 망한 줄 알아. 일본 방송에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거지. 한국 지금 완전히 막 경제가 엎어지고 완전히 공산화되고 막 김정은하고 손잡고 막 난리 나가지고 이제 한국은 희망이 없다. 막 일본으로 탈출하겠으면 내가 비행기 값 주겠다 그러고 막. 그 일본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중동보다 일본 기레기들이 더하다고. 그 조중동은 일본 따라하는 거야. 아이, 일본 형님들이 저 정도 하는 우리도 좀 뭔가 보여줘야지 하고 막 그런 거라고. 네. 우상객님, 진보는 원래 도덕적인 면에서 약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보수는 지금까지 좋은 것들이 퇴적체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가 도덕적인 면에서 약점이 없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진보라고 말할 때는 이 진보 세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는 젊은이고 젊은이는 약점이 없죠. 그 추미애 사람 개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초딩이고 보통 우리가 진보 보수할 때는 추미애든 뭐 조국이든 그냥 대리해서 위임장 하나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진보가 누구냐? 젊은이야. 뭐 젊은이가 도덕적이지 그럼 당연히.
뭐 한 게 없잖아.
그렇죠. 당연히
한 게 없잖아.
아기들은 천사고 어린이는
천사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반 천사고 젊은이들은 반의 반 천사. 그 젊은이는 진보니까 진보는 그러니까 반의 반은 천사라고. 그 추미애는 개인은 뭐 조금 뭐 비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민주주의 본질을 망각한 거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과거의 도덕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과거의 도덕을 행했기 때문에 장관자리 하나 준 게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는 그걸 젊은이들을 할 말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 젊은이들은 뭘 원하냐? 공정한 게임을 원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공수처를 만들어야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일꾼이야. 실무자라고. 일 시키는 거 하는 거야. 누가 시키냐? 젊은이들이 시키는 거지.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판을 깔아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노인들은 과거 세대니까 비리가 많지. 조사해보면 틀어보면 다 나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교통위반 딱지 끄는 거 이런 거 소소한 거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안 걸렸어요.
저번에 한 개 날아왔더라고. 4만 원짜리. 그런 거 막 뒷조사해가지고 막, 김동훈이 너도 비리가 있네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런 게 없기. 이거 다 지나간 얘기잖아. 나는 과거 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과거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그 한국과 일본의 적대적 여정과 관계는 이 배짱 싸움의 치킨 게임인데 최후에 누가 웃느냐. 한국이 이기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챔피언하고 도전자하고 싸움하면 승부 확률이 50도 50이라고 치고 무조건 도전자한테 유리하지. 챔피언은 이겨야 본전. 도전자는 저도 본전. 지면 재도전하면 돼. 이 게임 언제 끝나면 한국이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한국이 이기면 이제 게임 끝이야.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한국이 이길 때까지 이 게임 계속되기 때문에. 일본은 기회가 없어. 무조건 한국이 이기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항상 돌아가면서 한 번씩 대장놀이 한다고. 옛날에 이집트 가면 한다고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가면 한다고 그리스 한 번 하고 스페인 한 번 하고 영국 한 번 하고 프랑스 한 번 하고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일본까지 왔어. 그 다음에 한국이지. 그래서 이건 역사적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음 곡지는 엄마 손잡고 코찔찔이 개망신 어대생들. 하여튼 국식 어부에 부모들이 난리 났다는데 평생 처음으로 엄마하고 이제 한번 다투어본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시 이거 뭐 여대생들 왜 그러냐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어. 자기들도 자기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한다고 못 해봤잖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거는 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학원에만 열심히 가고 공부만 하고 암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지. 나도 막 1인 시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멀쩡한 의사들이 막
강남역에 보니까 네. 시위하는
요소요소에 그 피켓 하나씩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는 사람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어. 대부분 막 우거지 상하고 노동자들이 막 힘들게 막 서 있었는데 멀쩡한 대학생이 막 옷도 깨끗한 거 입고 또 서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 뭐 처음에는 얼굴도 하얀 애들이라서 그 뭐야 모로몬교인 줄 알았어. 모로몬교가 미남계 하나 아주 어쩌면 한동안 안 보이더니 모로몬교가 또 왔나 싶었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의사를 비판하는 것은 꼭 의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과 대중들이 한바탕 부닥거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항상 역사에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스킨십이 안 되면 이 서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스킨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동네 꼬맹이들 그렇잖아. 좋아하는 관심 있는 여자한테 막 와서 이상한 짓 하고 막 천대래 행동이죠. 원래 이게 이제 엘리트와 대중의 천대래 행동이야. 그 누가 그 천천이고 누가 대대대인지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 아는 거고. 네. 질문에 정부가 의사고시 재시험을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도 맷집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당연한 얘기죠. 맷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양다리를 걸쳐야 돼요. 진보와 보수의 두 개의 칼자를 동시에 잡아야지 핸들을 잡고 있어야지 우리는 진보니까 진보 쪽으로만 간다는 것은 스스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스스로 궁지에 뛰어드는 거야. 그냥 막다른 길로 가는 거라고. 이거 유턴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조금 비판하는 것도 이재명도 생각이 있어야지 너무 그쪽으로 계속 가버리면 나중에 유턴이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해져요. 자기 논리에 스스로 자기가 발목을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편복지를 할 것이냐 뭐 선별복지를 할 것이냐 이 이념 싸움은 지난번에 했고 지금은 실무선에서 긴급 피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자영업자 쫄딱 망한 사람들에게 긴급 구호를 하는 거지 응급처치라고 이게 이데올로기로 갈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권을 잡았다고 치고 진보와 보수 양쪽을 동시에 쥐고 있어야지 아 우린 진보니까 이거 버려버려 그 순간 아웃돼요. 그 순간 덩신되는 거야. 스스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장기할 때 그 외통수로 가는 거죠. 그 굉장히 바보짓이에요. 그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한쪽으로 계속 가는 게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당선되었다 하면 태도를 딱 바꿔서 진보, 보수 나는 동시에 통제할 사람이다 이렇게 가야지 난 진보만 하고 보수하고는 빠이빠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정치 생명 끝나버려요. 굉장히 멍청한 거야.
이번 질문하고 관련해서 제가 오늘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의사 이번에 고시 재시험 동의 안 해주면은 내년부터 당장 인턴 수가 모자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런 경우에 이런 질문 좀 이상했었는데 동료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간호사들한테 뭐 자격을 허용하거나 뭐 충분히 충분 방안이 있어요.
대안을
얼마든지 있어요. 공무원들 동원하면 일 잘해. 공무원한테 야 그 방안 만들어 와라 그럼 10개 만들어 와. 애들이 일 좀 하자 그러고 막 자 방안 10개 만들어자 또 만들어 와. 그게 공무원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다음 곡기는 종교와 인간. 최근에 제가 종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 쓴 글 눈을 뜬 자 석가. 이 종교인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석가고 뭐 예수고 뭐 웃긴 얘기지. 솔직하게 그들 아는 게 뭐 있겠냐고. 2500년 전이야. 그 구석기시더라고. 구석기 원신한테 우리가 와서 형님 한수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웃기냐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구석기 나면 알타미라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형님 저한테 뭐 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인디안 초장한테 한수 배웠네 그러고 막 재미로 하는 얘기지.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인디안 초장이 뭘 알겠냐고. 솔직히 인디안 초장 아무도 몰라. 그 인디안 초장에게 듣는 인생의 지혜 이렇게 한번 책 팔려. 왜냐면 10장 딱 봐도 쉬워 보이거든. 인디안 초장 정도면 만만하지. 이건 어려운 책이 아니야. 아, 이거는 100만 부 팔리는 제목이야. 그래서 기껏한 뭐 책장사들이 뭐 인디언에게 배우는 지혜 이런 개소리 하는 거지. 노가리 까는 거야.
시장에서 깨달음.
그렇죠.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는 뭐 깨달음 이러면 잘 팔려. 뭐든지 이 독자 영합 독자에게 야부하는 거죠. 출장에 말해서 석가가 뭘 알겠냐고. 2500년 전 아저씨인데. 그 사람들이 석가를 존중하는 것은 석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미애나도 마찬가지 우리가 추미애를 존중하는 것은 추미애 사람이 뭐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게 아니고 진보 세력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노무현도 마찬가지야. 노무현 까는 사람들은 노무현 개인을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개인이 아니잖아.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지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박지성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프리미어라든가 그 역사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그걸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박지성 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박지성이 호날두하고 사진 찍어보면 아 부러워 이렇게 되잖아. 솔직하게 박지성이 루니하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와 부럽네 이렇게 된다고. 그런 것은 박지성이라는 그런 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한 개인을 이야기하면 박지성 아니라 다른 사람 운 좋아서 프리미어리그 갔어. 다 재수가 없어서 못 간 거야. 설기현 또 갈 뻔했어. 다 갔다고. 누구지? 하여튼 그 있어. 다 갔어. 안정환 또 갈 뻔했어. 그래서 개인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런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 류현진은 왜 그 인기가 있고 추성훈인가? 누구죠? 타자. 추진수는 왜 인기가 없겠어요? 류현진은 국가대표를 갖고 추진수는 몰래 갔어.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가서 유현진이 간다 간다 그러고 막 나 갈 거야 가자 가자 뭐 이렇게 정복자처럼 간 거야. 근데 추신수는 어느 뜻 가보니까 쟤 왜 죄가 있지 갑자기 미국에 있는 게 그 설거머니 갔어.
추신수 왜 그렇게 조용히 갔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게임 별로 안 나왔죠. 좀 일찍 갔어.
어려도 학생인데 한참 갈 때
그 조용하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추신수는 조용하게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기가 없어. 류현진은 떠들썩하게 갔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 추신수가 더 연봉도 많고 더 급이 높다고. 근데 안 쳐주잖아.
아니, 부산에 가니까 식당에 추신수 네. 기사 옛날에 붙어있고 부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대호 같이 같은 학교 네. 동기생인데. 하여튼 추신수는 그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한국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다 이런 상징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석가를 띄우는 것은 그 아시아의 철학사, 그 역사의 한 축이라고 해서 그 점을 이제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고따마 시타르타 그 아저씨, 그 형, 그 별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예수 그냥 시골 나사렛 촌동네 애 아냐. 늘렸어. 전 세계에 늘렸어. 아니, 예수 말고도 그 부활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수도 없이 부활했다고. 그래서 저 새끼 또 부활할 게 틀면서 그 동굴 입구 막아놨어. 호남만한 저 새끼 부활한다고. 한두 명 부활한 게 아니거든. 근데 먹힌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먹혔다. 안 먹혔으면 말을 말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먹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본에 어떤 철학자가 있었는데 300년 후에 다락방에서 발견됐어. 그렇게 일본인들 갑자기 흥분했어. 우리나라도 300년 전에 이런 좋은 철학이 있었어 하고 막 떠드는 거야. 개코나. 우리나라도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뿐 앞에 찾아보면 다 있어.
부처님도 300년 뒤에 발견된 거
하여간 그게 발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조론은 조금 있으면 영어로 번역돼서 다 발견될 거야. 기라고. 그래서 발견 안 되고 뭐 다락에서 나왔다 그러고 막 그 의미 없어. 뭐 위대한 철학자가 다락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거는 안 찾아주는 거야. 뭐 근대 자유주의 사상이 300년 전 일본에 있었다 그러고 막 그래봤자 안 알려지고 혼자 꼴박에서 그 누가 묻어.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하다가 맞아 죽어요. 사형돼. 흑인바 자유주의 주장하다가 그냥 사형됐잖아. 그리고 골방에 숨어서 한 건 안 쳐줘. 세상에 나와야지. 하여튼, 그냥 석가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뭐, 사문, 출류, 고진, 멸도, 사성제, 왜 사자, 사자, 글자, 라임이 딱딱 맞잖아. 동문으로 갔더니 뭐, 함자가 있고 서문으로 갔더니 노인이 있고 남문으로 갔더니 망자가 있고 북문으로 갔더니 행자가 있더라. 그래서 뭔가 라임이 맞아. 제가 봤을 때 석가는 생후 7살, 7일 만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석가를 낳고 죽은 거야. 출산 후유증으로 죽은 거지. 그러다 보면 보통 보면 이렇게 되면 뭔가 애가 까칠해져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어릴 때 아빠나 엄마를 읽으면 괜히 성격이 까칠해져.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몇 명 있는데 어릴 때 부모 중에 하나를 잃어서 성격이 까칠해져. 그래서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까칠해.
약간 고아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고아는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예. 그 원래 왕실에 있으면, 왕자 되면 떠받들고 그러면, 이 유모가 10명이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만지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야. 특히 석가 같은 애는 보나마나 아스퍼가 아니야. 안면의 식장애인데 유모 10명이 돌아가면서 엉덩이 만지고 막 고추 닦고 막 목욕시키고 막 해봐. 정신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이 애정결핍의 불안장애야.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대부분 까칠한 이유가 친엄마한테 안 자라요. 그래서
고모한테 자라.
그렇죠. 그 연산군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친엄마 애정을 못 받아서 연산군이 그렇게 된 거라고. 역사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 보나마나 엄마 잃고 막 성격이 까칠해진 거지. 몇 번한 거야. 그래서 요만한 거 물고 늘어져가지고 끝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보통은 막 그냥 두루뭉술 늘어가는데 석가는 까칠하기 때문에 원래 성격이 까칠해서 끝까지 사유를 밀어붙인 거라고. 그래서 깨달았다 그러는데 붓다라는 말이 별거 아니에요. 딱 연구해보니까 붓다가 눈을 떴다는 뜻이야. 눈을 번뜩 뜬 거야. 그 우리말로 하면 눈을 번뜩 뜬 거라고. 번뜩. 붓다, 번뜩, 이래야.
억지 같은데.
그게 억지지. 근데 어원을 굉장히 깊이 연구해보면, 언어라는 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태어, 어성어 이런 거지, 그, 논리적인 언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 논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언어를 만들 때 그냥 이, 그냥 직관적으로 만들어. 마우스 서듯이 이런 식으로 논리 필요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가는 거지, 그 뭔가 말이 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럴만하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냥 닭은 꽃기요, 뭐 고양이는 야옹 이런 건 다 진실이야. 고양이는 묘라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뭐 미야 그런데 고양이 우는 소리가 미야옹 하고 그래요. 그게 고양이 우는 소리라고 묘라는 게 별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그 예수도 굉장히 무대포 형님인데 그냥 일직선으로 가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면 죽어. 역사에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한 명을 알고 있지만 예수 같은 인간은 역사에 무수하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토리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 거야. 예수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선언하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그 부활을 했어. 틀면 제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스승 부활했어 하고 떠들고 다닌다고. 근데 스토리가 없어서 안 먹힌 거야. 흥행이 안 된다고. 예수도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따라한 거지. 굉장히 많은 선배들이 동굴 속에 들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더라.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예수 죽기 전에 나도 아마 부활할지 몰라. 혹시 모르잖아.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대부분 그렇다고.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부활했다던데 이집트에는 미라를 만들어서 부활시킨다던데 아마 나도 부활할 거야.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무수하게 있었어. 대단하게 이제 예수 죽은 거죠. 하여튼, 예수가 대단한 게 아니고, 석가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천국이나 뭐, 깨달음이다, 붓다다 이런 것은 그냥 수식어예요, 수식어. 김일성은 이제 자애로운 인민의 여보이, 아, 너무 나 간지러워. 막, 오바이트 쏠리잖아, 솔직하게. 뭐, 자애로운 인민의 여보니, 와. 내가 김일성이라 한번 돌아버리겠어. 이런 걸 계속 듣고 있다는 건 김일성도 뻔뻔스러운 인간이야. 자애로운 인민의 의보이가 뭐야. 씨. 어휴, 쪽팔려. 또 이런 거는 이제 과장된 수식어고, 붓다, 눈을 떠자, 이거는 좀 괜찮은 수식어예요. 이게 책 제목으로서도 팔리는 제목이라고. 눈을 떠자, 석가. 이런 제목장사 오진에 조회수 오르는 제목이야. 그래서
이건 영상 제목.
천국이라는 것도 그런 수식어에 불과한 거예요. 뭐 천국 개코나 무슨 천국이야. 원래 기독교 천국 없어요. 유태교 자체 천국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
뭐 어디서 넘어가?
예?
천국이 어디서 넘어가?
다른 종교에서
그런 천국 개념.
천국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 이제 세월 동안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근데 성경에 어쨌든 예수가 천국을 말하긴 말했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한번 떠들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있었어. 근데 그런 말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기독교 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하늘나라 이런 거 다 있었어.
한국이 하늘, 하늘입니다.
그렇죠. 뭐 상제 이런 개념도 있고 천지신명도 있고 그 하늘에 뭔가 세계가 있다 이런 말은 전 세계 어디에 다 있는 거야. 근데 구체성이 없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그러면 몰라.
거시기.
그냥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이 뭐, 기독교에 대한 뭐 부활 이런 얘기는 다 이 미라 신앙에서 나온 이집트 신앙이에요.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그 얘기 듣고 이제 유태인도 따라한 거죠. 그게 점점 후대에 과대 해석돼가지고 이제 그것은 이슬람교하고 인도 사상 영향이고 예수는 그냥 지나가는 말 몇 마디 그 천국 몇 번 언급하지도 않았어. 만약 예수가 천국을 믿었다면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거야. 근데 성경 전체 뒤집어도 몇 개밖에 없어.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없어. 그 예수는 지나간 말로 그러면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한마디 한 거지. 듣기 좋으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천국 신도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 것은 그냥 수식어에 불과하다.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인류가 그런 단어에 반응을 할까? 깨달음이란 단어, 천국이란 단어에 반응을 할까? 이거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힙니까?
그렇죠. 왜 먹힐까? 인간은 어떤 호르몬이 변화해서 자기가 변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은 연기라는 아이디어를 던진 것이고 이거는 연기라는 별게 그냥 연결이야. 계속 연결하다 보면 사건을 계속 연결하다 보면 뭔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잖아. 보통 평범한 사람도 양아치처럼 살다가도 괜찮은 옷을 입혀가지고 높은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막 전두환 봐. 그냥 돌인데 청와대에 갖다 놓을까. 내가 대통령이구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해야지. 그러고 막 그거 아니더합니다. 안 되는구나. 전두환 설득하기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나쁜 짓 할 때마다 그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각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십시오. 안 맞네. 조국과 민족이 하고 갑자기 보장 콱 찍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전두환이 막 김대중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참모들 각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면 미국이 지금 길이라면 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생각해야지 하고 막 김대중 죽이지 마 그러고 막 태도를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전두환 설득하기 누가 떡 먹기로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얘기한 택시기사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명박의 사기꾼이지만 청와대에 갖다 놓으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자리가 사람을 정한다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아예 틀린 말은 그렇죠. 아니네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라도 이런 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석가가 단서를 던져준 것이고 그걸 이제 계속 전개해서 대성불교, 뭐 화엄종, 법화경 이런 게 나온 것이고 그건 발전된 형태예요. 근데 그 석가 때 원시 태도를 계속 유지한 사람은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그 석가의 길로 계속 간 거야. 예수는 그 연결을 실천한 사람이고 그걸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먹힌 거야. 왜 먹혔을까? 타이밍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추미애 때리기를 왜 때리냐? 먹히니까 때리지. 왜 먹히냐? 타이밍이라고. 지금 딱 추미애 때리 먹힐 타이밍이라고. 그럼 예수는 이전에도 막 나 부활할 거야 하고 부활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 타이밍이 안 좋았어. 딱 그 시점에 로마가 막 유대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그때 로마 세력이 그 북쪽 이스라엘 북쪽 쪽으로 집중적으로 진출했어요. 그 예루살렘하고 그 베들레헴 좀 남쪽에 있고 그 나사렛 동네는 굉장히 북쪽에 있었어. 근데 로마가 군대가 북쪽에 주둔하고 로마 이스라엘 북쪽을 주로 약탈했기 때문에 그 북쪽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북쪽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 쪽으로 튄 거야. 로마 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뭐 성경에는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뭐 헤롯 왕이 뭐 장남을 다 죽이려고 뭐 출생신고를 하라 해서 왔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볼 때 로마인들이 주로 이스라엘 북부를 약탈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대거 튀었다고.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서 딱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로마에 한번 개개 봐야지.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예수 갑자기 내가 왕이라는 거야. 저 아저씨가 자기 왕이래. 이 말은 로마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종자를 모여들었는데 그 뭐야.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 가로유다 딱 보니까 예수가 싸울 생각이 없어. 그래서 언전 삼신 중에 팔아먹어버린 거야. 그런 걔는 열혈 당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총대를 메면 창 들고 총 들고 이제 로마하고 전투하러 갈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인간이 안 싸워. 그래서 아니 은전 30년이나 챙기자고 팔아먹은 거지.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먹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럼 예수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떴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뭐 주미 아니라도 주임 그 누구라도 두들겨 맞을 타이밍이고 노무현 아니라도 그 타이밍쯤 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역사의 법칙이라는 거지. 히틀러도 히틀러라는 인간이 악당이 아니고 딱 그 히틀러가 먹히는 타이밍이었어. 어때? 모든 그 독일인들이 다 분노하고 있었다고. 왜 우리만 억울하게 왕따를 당할까? 왜 모든 유럽 나라가 우리 독일만 때리고 있을까? 영국, 프랑스 뭐 다 한패가 돼가지고 왕따잖아 왕따.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왕따라고. 독일만 생각하면 독일만 왕따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지 하고 그때 히틀러가 나타났어. 왜 우리만 왕따입니까? 하니까 인터넷 댓글도 봐. 누가 왕따 시켰다면 다 가서 막 편들어준다고. 그래서 특히 야구 부 애들 막 후배 때렸다 보면 난리 나잖아. 그 댓글 보면 살벌해. 그래서 아 왕따 무서워. 그래서 먹힌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석가 하나의 단서를 준 거 그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해서 얻는 게 뭐냐. 자존감밖에 없어요. 뭘 얻겠다고. 다 거짓말이지. 뭐 천국 간다 뭐 부처가 된다. 개소리 부처. 어느 정도 부처가 돼. 부처라는 그냥 번뜩이야. 번뜩 번뜩 해가 뭘 거야 그냥. 눈을 번쩍 뜬다고 우리 아침마다 눈 뜨잖아. 그 뭐 현자가 된다. 다 화장실에서 휴지 좀 쓰고 오면 다 현자가 돼가지고 현자 타임 갖고 뭐. 다 그러잖아. 다 순식간에 현자가 되잖아.
담배 피울 때 현자.
그렇죠. 현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담배 한 대 빨고 오면 되고 뭐. 얼마나 쉬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은 비참과 자존감 두 개밖에 없어요. 비참하거나 자존감을 긍지를 갖거나. 비참한 것은 뭐냐면 자기 혼자 왕따 될 때 같이 노는데 한 명 남는 거야. 그러면 너 나가. 그러고도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쁘지. 꼬맹이라도 강아지도 다른 애는 다 밥 먹고 자기만 밥 안 주면 보니까 시바기 밥그릇 먹고 떠지더라고. 입으로 밥그릇 먹고 떠져버려. 그러니까 개도 그런 건 화를 낸다고.
아니 진짜 개가 그런 거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억울하고 자기만 차별받는 걸 제일 싫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의사결정 중심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고 그 반대로 자기 혼자 뭔가 어색하고 뭔가 겉돌고 어긋나고 그럴 때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왕자지만 엄마가 없기 때문에 뭔가가 계속 어색했어. 뭔가 이건 아니야. 뭔가 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다른 애들은 엄마 그러는데 자기는 유모 이러고 뭐 이상하잖아. 유모가 이런 명이야. 어쩌라고. 그래서 상처 입은 거지. 그래서 상처를 회복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그 외에 뭐 인생에서 인간이 얻는 게 없어요. 그게 다야. 그래서 그것이 먹힌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가 석가 대단한 말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의 본질이 그거다. 연결된 것 그리고 왕따되는 것 인류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연결되면 좋아하고 왕따되면 싫어해요. 네. 댓글에 천국일지는 모르지만 사후 현세보다 차원 높은 다른 세상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현세에서 도덕적이고 지혜롭게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이건 너무 초딩스러운 이야기라서 조금 네, 제가 이 그 사후에 뭔가 좋은 세상으로 뭐 차원 높은 세계로 간다고 해도 그건 그 간 사람 이야기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 아,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어야 천국이 의미 있다고.
그죠. 나가 없는데 뭘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천국 갔다고 그 사람이 간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내가 천국 갔다 치고 천국 간 사람이 나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건 그 사람 얘기지. 그거는 이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느낌이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내가 천국에 간다, 뭐 더 높은 세계로 간다, 좋은 데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솔직하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구분이라는 이런 게는 그냥 하나의 느낌이고 그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내가 호르몬에 지배돼서 막 호르몬 시키도록 복종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잖아. 내가 왜 호르몬 시키도록 하느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긍지를 가지고 나는 호르몬 따위에 넘어가는 약한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존감을 세워야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연설을 많이 했어요. 좋은 것은 안 좋아하기, 안 좋은 것은 좋아하기. 아, 제 밉상이네. 상 하나 더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쁜 것을 사랑하고 안 예쁜 것을 미워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난 그 반대로 한번 가보자. 아직도 이제 그 버릇이 남아서 맛없는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 법이 있어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아니야. 좀 내가 파리에서 굉장히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뭔가 속이 거북해. 아, 속에서 뭐가 벌끌래. 진짜 호텔에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 시장 골목에서 돼지국밥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김기덕이 네. 그 명품 신발 꾸겨 신는 거하고 똑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죠. 왜 맛있는 걸 먹고 맛없는 걸 막 싫어하고 인상 찌푸리고 아, 맛없어 그러고 그러냐고. 맛없는 걸 막 맛있게 먹어버리고 맛있는 것을 딱 그러고 반대로 한번 가봐야지. 그게 재미지.
근데 그거 잘못 가면은 이제 범죄자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선을 넘은 거고. 예술가라면 그 아슬아슬한 데까지 가봐야 돼요. 그게 예술이라고. 그 예술가의 존재 이유죠. 그런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됐습니까?
50분.
7시 50, 8시 50분?
아니, 9시. 시작한 그러니까 시작한 지 50분 됐다고요.
네.
하셨네요.
그럼 조금 더 합시다. 종교와 인간.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건 인간은 누구나 연결을 원한다. 약간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 보상을 왜 받아? 보상은 내 후손이 받으면 되잖아. 솔직하게 얘기죠. 내가 보상받는 것보다 내 후손들이 보상받는 게 더 기분 째지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안 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내가 이걸 받았다고 치고 내가 이걸 받았어. 그럼 이걸 어쩔 거야? 어쩔 거냐 이걸?
아니, 근데 아직 안 받아가지고.
내가 받았는데 이걸 내 후손한테 주면 내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 감사를 받으니까 따버리잖아. 이게 따버리라고. 이게 두 배 이익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배고픈 사람이라 몰라도 좀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진짜 내가 100만 원이 생겼어. 기분 좋지. 이걸 다른 사람이 줬어. 더 기분 좋지. 칭찬받으니까. 이걸 내가 쓰면 별로 어차피 나 돈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거지라 몰라도 나 돈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면 더 기분이 좋은 거야.
저는 아직 돈만 좀 잘 안 되는데.
네. 돈 없는 분이. 돈 없는 분 일단 여기서 빠져.
그래서 사람들이 남한테 줄 때 그런 기분.
그렇죠. 그래서 이 선행을 하는 것은 그 뭐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런 그 세상과 연결됐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 뭘 받는다는 것은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약자 포지션이에요.
그런 기분이 별로 안 좋네.
그렇죠.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뭐 상장 받으러 앞에 나오라 해서 내가 왜 저 새끼 밑에 가서 이렇게 고개 숙여야 되지?
근데 그건 좋던데.
근데 제가 원래 아스퍼기 때문에 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타이밍을 맞춰야 되냐 맞아야 되냐 이게 좀 굉장히 거기 가서 올라가 연단 올라가다 굴러 떨어질 뻔하고 막
근데 아니, 초등학교 때
어색했어 어색했어 그래서 아, 그런 게 싫었어.
상 많이 받으셨어요?
몇 번 안 받았는데 상 안 받으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야, 이거 만점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부터요. 남 눈에 안 띄려고. 남 눈에 띄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게 맞춰서 막 연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버리면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거야. 나 착한 사람 아닌데, 나 착한 사람 하기 싫은데, 그럼. 하여튼, 인생에서 남는 것은 연결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도 그냥 연결이 이론이에요. 진화론이라고 치면 진화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거죠. 일단 뭐 천문학이라면 저 별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죠. 모든 이론은 다 연결 이론이에요. 습관은 연결을 깨달은 것이고 예수는 그 연결을 실천한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 연결이야. 남녀 사랑 이런 걸 떠나서 큰 틀에서 보면 사랑이란 연결이다. 얼마 좋아.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연결은 이론론이라는 거지. 둘을 연결하면 그 사이 연결이 하나라. 그럼 연결이 아닌 것은 이원론이야. 이게 있고 이게 있어 이잖아요. 이원론. 근데 연결되는 순간 1이다고. 그 이론론.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이론론. 이원론 없어. 이원론은 아직 이론까지 못 간 거야. 이론이 되고 싶은 놈들. 여기 다원론, 이원론 이런 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개기는 거야, 걔들은. 걔들은 찐따들이고. 그건 이제 챔피언은 이론론이잖아. 왜냐면 챔피언 한 명밖에 없으니까. 도전자는 이원론이지. 왜냐면 도전자도 뭔가 돈을 줘야지. 권투시 아빠 챔피언이 굴을 먹고 도전자가 1을 먹는다고. 도전자도 5대5로 나눠먹자, 파이터머니. 그게 이원론이라고. 왜 챔피언이 다 먹냐, 나도 좀 먹자.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챔피언이 거의 90% 먹고 도전자는 조금밖에 못 먹어. 그렇죠. 10%도 많지. 그래서 아 도전자도 좀 인간적으로 좀 나눠주자. 이게 이원론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의미라는 게 인간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인데 의미라는 게 그 이원론이고 이원론은 의미 없어요. 개소리야.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기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그 먹히는 아이디어는 이론론이 있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교는 이론론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이론론인데 그건 김동렬의 해석이고 자기들 이론론인지 이론론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론론 해석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사람이 원효고 원이 혼자 그런 소리 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아미타불, 무선불, 무선불 이렇게 주어 성기를 굉장히 좋아해. 그 원효 같은 거는 아미타불 왜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무아미타불 이걸 하나 줘줘.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을 다른 나라 안 해요.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들 뭐 나무아미타불.
나무에 호랑개가 하잖아.
아니, 아니. 제가 본 거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경전 읽을 땐 하겠지. 근데 이 나무아미타불 이게 원효가 퍼뜨린 얘기라고.
그럼 그게 원래 인도어가 아니라
인도어인데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원래 이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귀족들만 믿었어요. 대중들은 절에 안 갔어. 절에 오면 혼내버렸어. 근데 이제 은효가 야단 법석을 처음으로 얘기한 거야. 야단 법석이라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강의하는 거라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은효가 하루 종일 심부름도 못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다 필요 없고 나무아미타불 요것만 해 그랬다고. 그때 뭐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 이런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나도 지금 한번 하자 했어. 너희들은 다 필요하고 관세음보살만 해. 그래서 이제 또 관세음보살. 이게 일본에 가서 이제 나무의 호랭개교가 된 거야. 그래서 다 필요 없고 하루 종일 나무의 호랭개교. 옛날에 그 방랑할 때 옆방에 있는 할머니가 하루 종일 나무 그거 하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나무의 호랭개교. 미친 줄 알았어. 와.
그쵸. 유행할 때였어.
역수입된 거네. 역수입된 거.
그쵸. 그렇게 봐야 되는데 조금 다르죠. 원효는 나무아미타불을 한 거고 일본 니치렌일로 그 양반은 나무묘법연화경 그걸 일본 말로 나무묘호랭개교.
아니 진짜 제가 본 어떤 일본 만화에서 나무아미타불이 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겠죠. 뭐. 하여튼 그걸 이제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라고 시킨 게 원효라고.
근데 원래 인도 제가 예전에 네. 요거라든지 그런 거 좀 해보니까 인도 사람들 뭐 그렇게 외우는 거 좋아하더라고.
그 인도는 내가 볼 때 그 괜히 길어요. 그걸 다란이라 그러는데 괜히 길다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갈수록 이게 간단해지는 거야. 그 인도 다란이를 다 못 외우니까 그냥 나무아미타불 요거만 하는 거야. 그 이제 티베트 사람 더 간단해. 그냥 통을 돌리면 돼. 그냥 경제를 이거 돌리기만 하면 돼. 그거 이미 자동으로 연불을 한 거야. 막 돌려. 초스피드로 돌려.
그렇죠. 소리 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간단해진 거지. 대중들은 뭐 어려운 거 못 알아듣니까 간단으로 조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점 간단해졌는데 하여튼 그 기독교 이런 논이 굉장히 먹힌다고. 장사 잘 돼. 또 재벌 회장 또 이런 놈이다. 모든 재벌들은 내 밑으로 들어와. 우리나라는 삼성 이런 놈으로 밀어붙이자 이러잖아. 그렇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이런 놈을 좋아한다고. 왜냐면 지가 다 먹고 싶으니까.
대중은 왜 그러죠? 권력, 네? 대중은 왜 이런 놈을 좋아하죠? 대중은.
처음에는 이런 놈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다시 또 자기 살림 난다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찐따 되고 시골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서울로 가고 싶지. 그러니까 큰 우산 빅텐트가 있어야 예를 들면 정당을 새로 한다고 치자. 새로 신당을 만드는데 작은 텐트 하면 안 하지. 정의당이 왜 망했어? 서몰 텐트를 하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맨날 이제 야당이 그 조중동이 빅텐트를 치라 그러잖아. 그 말은 안철수를 데려와라 이 말이지. 그래서 빅텐트를 좋아한다고. 근데 빅텐트를 한번 치면 그때부터 다시 다 각자 텐트로 가. 그냥 거기서 배우는 거야. 텐트 운영을 이렇게 하더라. 아, 알았다. 집에 가서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동탁을 토벌하려고 18로 제후가 모였다가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가 해먹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나 기술 배웠네. 정보 교환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방법을 모르니까 빅텐트 안으로 들어가야 아, 텐트는 이렇게 치는구나. 그래서 이 구조를 뭐 처음에는 단순했다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요. 이게 일사의 거리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커지는 타이밍이냐. 이게 근대주의. 지금 작아지는 타이밍이다. 이게 탈근대 사상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IT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다시 근대주의로 가고 있다. 이게 제 주장이고 진중국 같은 좀 아는 사람들은 지금은 탈근대야. 지금은 작아지는 흐름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 때는 전 국민이 다 촌놈이었어. 도시 물먹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렇죠.
뭐 러시아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저 시베리아에 온 아저씨, 뭐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저씨, 막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저씨 완전 촌놈들만 불불했다고. 90% 촌놈이야.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죽겠다는 병사가 1500만 명이서 다 자원했어. 막 나 황제를 위해서 죽을래. 1500만 명이 몰려온 거야. 그래서 황제가 큰일 났다. 쟤들한테 어떻게 군복을 입히지. 군복 1500만 불. 큰일 났다. 이래 돼서 공장 사장들한테 군복 1500만 불 생산해 그러 놓고 돈을 안 준 거야. 그 사장들이 파업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지. 사장들 돈 줘. 이게 러시아 혁명이라고. 그 황제가 잘린 거지. 돈을 안 주고 가지고. 그래서 이런 논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이 활발할 때 어떤 도시화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시골 사람이 도시로 막 이주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논이 굉장히 먹힌다는 거예요. 딱 봐도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먹힐 타이밍이잖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7, 80년대. 지금 이제 한국 갔어.
한국에 지금 이거 좀 안 먹힐까? BTS가 좀 먹혀.
그렇죠. 그 양반은 세계적으로 먹히지.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필리핀 이런 데서 막 먹혀.
난리던데.
그렇죠. 필리핀 뭐 태국 이런 촌놈들은 이 BTS 통해서 세계와 만나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머리 하얀 백인, 머리 노란 백인들은 왠지 거부감이 있고 한국이 딱 징검다리잖아. 백인이 중심이고 필리핀은 저 촌인데 그 중간에 한국이라고. 한국 딱 찍고 이제 다음에는 뉴욕을 노리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히틀러도 그렇잖아. 독일 귀족 융커들하고 그 독일 농민들 그 사이에 중간점 되는 위치에 히틀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인기가 뜬 거지. 노무현도 그래요. 노무현도 민중과 엘리트의 중간 사람이야.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동시에 둘을 다 장악한 사람이지. 근데 이게 약점이 되면 도저도 아니게 되고 장점이 되면 양쪽 다 통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인과도 대화가 되고 민중들과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노무현이고 진중권은 민중들과 대화가 안 돼. 한쪽만 통하고 한쪽은 소통이 막힌 사람이고. 근데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둘 다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웃되는 거지. 그 히틀러도 이제 죽은 거지.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어요. 나폴레옹도 코르시카 촌놈이니까 그 부르주아들을 혐오하는 프랑스 농민들.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들이 농민들이 보기엔 존나 재수없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도시 사는 사람들이 촌놈을 우습게 보고 막 내가 너희들 지도해 줄게. 갑자기 와가지고 아, 뭐 해봐. 내가 너희들 개봉해 줄게. 좋지? 이러는 거야. 안 좋은데. 가톨릭 교회하고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 근데 잘 살고 있는데 야, 너희들 불행하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러는 거야. 어이가 없지. 굉장히 엄청 재수없는 거야. 근데 이제 코르시카 촌놈이 나타나서 보려고 딱 보려고 저 인간은 우리하고 똑같은 촌놈인 거야. 그렇죠. 그지. 도시놈들은 존나 말이 많은데 촌놈들은 무대뽀라고. 나폴레옹 인간 딱 무대뽀야. 완전 무대뽀라고. 그래서 아 뭔가 통하네. 우리 마음을 알아. 이재명도 약간 이제 그런 걸로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재명도 엘리트인데 민중하고 좀 통한다. 근데 이재명 너무 그걸 통하는 척 하려고, 자기가 민중인 척 하려고 증거를 만들려고 막 그렇게, 안 그래도 이재명 민중 비슷하다고 다 알아. 느껴. 본능적으로, 아, 쟤는 완전히 우리 같은 촌놈이래 느낀다고. 근데 스스로 나도 촌놈인데 하고 막,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딱 봐도 얼굴 쫙 생긴 거 봐도 왠지 좀 시골에서 온 애가 생겼다고. 이낙연 봐. 완전 엘리트야. 얼굴에 엘리트라고 써놨다고. 이재명은 촌놈이 써놨잖아. 근데 나 촌놈, 나 촌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이재명이라면 오히려 엘리트인 척하고 점잖은 척할 거라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엘리트잖아. 그러면 옛날에 그 녹음 한번 틀어주면 돼. 그럼 다 촌놈 인정. 얼마나 쉬워. 다 녹음되어 있는데 뭘 걱정이야. 그쵸. 그런 거 한번 틀어지면, 아, 저놈 촌놈 맞아. 하고, 막, 갑자기 정의가, 갑자기 정 들어. 그러니까, 이재명은 엘리트인 척 해야 돼요. 시간 좀 됐습니까?
네, 됐어요.
한 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튜브에 어떤 댓글인지 보겠습니다. 네, 구조론이 종교의 대체제를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비전은 알려줄 수가 있어요. 굳이 종교를 대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종교의 장점이 뭐냐? 이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스킨십을 하는 건데 철학도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그걸 하려던 사람이 이 새끼야. 그 나쁜 새끼지.
근데 철학이 스킨십을 하는 순간 이미 철학이 아닌 게 되지 않나요?
아니, 철학의 실천이라고 해야죠.
실천.
예. 그래서 그 이 새끼처럼 사이비 짓을 하면 안 되고 철학은 그 대중들과 조금 어울려야 된다. 그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빈정거리고 막 조롱하는 그런 진중거식 행동을 하면 안 돼. 대중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척하고 상대방 어릴수록 눈을 맞춰주죠. 문제는 할 줄 알잖아. 어린애 있으면 이렇게 같이 내려가야죠. 어린애 있다고 그렇게 보고 막 시골 할배들하고 이런 태도, 빈정거리는 태도, 조롱하는 태도 이걸 들키는 순간 아웃이에요. 그 공부를 해야 돼. 네, 상을 받으러 나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화동으로 뽑혀서 꽃다발 주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끔찍하죠.
화동이라는 말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지금까지 79명 시청 중 시간 66분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우승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람 많이 왔